이어서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두 번째입니다. 예.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하지 못했던 거,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예,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 능력도 주지 않고 아무 권세도 주지 않고 너 이 땅에서 내일 해봐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또 몸에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덕을 끼치게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잘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눈 뜨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생각 그대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냥 생활하고 거기에 호불호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이렇게 위임을 시켜서 그 일을 하라고 대리자로 세우셨는데 그러려면 분명히 권세와 능력 어떤 여건들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영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무장해제당한 사탄 해가지고 오늘 주된 것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무장해제당한 사탄. 이게 전체적인 오늘 주 내용입니다. 자, 사단이 무장해제 당했는데 어떻게 당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사단이 무장해제를 당했는데 어떻게 당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돼 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과 성량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자, 단어가 좀 어려워요. 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을 내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를 덮어 썼다는 거예요. 덮어 써서 대신 이렇게 내줬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대요. 자, 요 내용이 짧은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위에 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자, 저렇게 내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그냥 용서만 받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우리는 통상 예수님이 내 죄 지고 가셨대. 그것만 알아요. 왜냐 하면 그것만 강조해서 들었으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몽땅 지고 갔지요. 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어요. 여기까지 믿으시죠? 예. 그러면 그렇게 끝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짓고 용서받고 계속 죄를 짓고 용서받고 끝나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칭호를 못 받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부활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부활의 의미가 너무나 커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만 용서받았지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아무 혜택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은총도 못 입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보다 부활이 더 의미가 커요. 아시겠어요? 예,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을 여러분이 딱 이렇게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문제하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 죄 용서받고 의를 입었어요. 그치요? 근데 사실은 온 인류가 마찬가지예요. 온 인류가 마찬가지라고. 자,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는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만 용서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만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용서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정말 선명히 아셔야 돼요. 자,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했다. 자, 그 다음.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온 세상의 사람들,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는 은혜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구원 못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못 들었든지 거부하든지 우습게 여기든지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죄는 정리됐어요. 무엇 때문에 못 가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죄가 뭐냐?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곧때 내 죄를 용서해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줬어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이제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불쌍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베풀었는데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좀 우리가 교회 예배도 좀 나오고, 기도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너를 인정해준다 이러면 좀 괜찮아요. 왜? 자기들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조건 없이 예수님만 영접하면, 인정하고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길을 몰라가지고, 그 길을 거부해가지고, 그 길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거죠. 진짜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가 안 믿는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그걸 몰라서 안 믿을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아시고,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이 있죠.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봅시다. 사도들이 있던 초기 교회, 그 당시에는 여기에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어요. 그렇죠? 사도들이 나중에 편지를 쓰고 이런 거 정리한 것을 교회가 이렇게 300몇 년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사도들의 서신, 그 다음에 복음서 이런 내용들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300년 지난 후에, 325년인가 그때예요. 그때서야 이 사도들의 서신이라든지 편지라든지 그 복음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야, 이거 우리 성경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회에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325년 전까지는 어떻다고요? 구약만 있었어요. 아니, 편지는 돌아다녔어요. 편지는 돌아다니면서 또 뺏겨가지고 써가지고 돌리고 했어요. 근데 성경으로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게 성경과 복음과 그러면서 계속 권위를 주고 하다가 300년이 지난 후에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가 하면, 자, 시편 2편 7절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금요일날 이걸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오늘 좀 필요해서 그래요. 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요 타임이 금요일날 공부한 분은 알아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저렇게 얘기해요. 부활하신 날.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것을 주로 이제 성탄절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성탄절. 그 어딥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날. 그걸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예수님이 원래 선재하신 분이에요. 원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대로 몸을 입고 오신 날이에요.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는요, 진짜 죽었어요. 몸만 죽은 게 아니고요, 영적 죽음도 당했어요. 아시겠어요? 몸만 당한 게 아니고요, 영적 죽임도 당했어요. 그 하나님 완전 끊어졌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지옥에 3일간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갔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자, 온 인류의 죄를 탕감하는데 족하다. 다 살렸어요. 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예전에 하나님으로서의 생명보다 그 생명은 죽었다고 해요. 근데 새로운 생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널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부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왜 죽었어? 안 죽었지? 아니요. 진짜 지옥에 들어갈 때는 죽었어요. 죽임 당했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생명 대신 죽으셨어요. 그냥 그분이 가서 지옥에 가서 그냥 몸만 죽고 그냥 들어가서 좀 두들겨 맞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도 버림을 받았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아니, 물론 생명은요, 지옥에 가도 죽진 않지요. 예, 지옥에 가는 생명이 있고 천국에 가는 생명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지옥에 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들어간 그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태어난 거는. 지옥에는 죄를 담당하는 죄값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생명은 처리하고 다른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갈 때는 어떻다고요?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간 죄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예수의 부활할 때는요, 죄를 담당한 죄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 생명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생명으로 다시 회복 돌아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죄를 다 걷어짐을 지고 예수님이 보타기에 싸가지고 둘러매고 지옥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이게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손상 전혀 없고 그냥 뭐 들어갔다만 나왔다 이런 생각하면요 뭐 별로 감사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시편 2편 7절이 그 당시에 성경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걸 보면 부활의 의미를 전혀 몰라. 근데 사도행전 13장 33절이 저 말을 인용해요. 저 성경 구절을. 자 그래서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 저게 무슨 부활과 상관이 있어? 근데 34절에 보면 다시 일으키사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과 관계 있는 거예요, 저게. 예,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4절을 읽어보시면 부활과 관계 있는 내용이에요, 저게. 그동안 우리는 저걸 부활로 연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을 구약의 사람들은 부활로 봤다고요. 부활의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 말을 인용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 얘기를 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방해놓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 소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자,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뭘 하셨냐는 거예요.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피와 몸으로 돼 있다 얘기했죠. 속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자, 예수님이 왜 몸을 입고 왔가 하면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왔가 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래서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안 오면 저 일이 안 이루어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너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지요? 너 죽인다? 그리고 총 들고 딱 하면 벌써 벌벌벌 떨어요. 어떤 사람은요, 뒤에서 이렇게 총을 머리에 대고 견뎠다가 작대기만 탁 때려도 기절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공포를 줘가지고 탁 치면 그냥 죽어요. 기절해. 얼마나 공포스러우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이 땅의 통치자로 주관하는데 뭐 한다고요? 저 일을 하려고 지금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타락하는 바람에 저 일을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무기는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또 이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까?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머리가 띵해서 병원에 갔더니 막 뭐 여기저기 하더니 암 사기네요. 며칠 못 살아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고 다리가 떨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우리가 그 상황을 안 안접하니까 지금 그런데 저런 상황에 걸리면요.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두렵지 않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아직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저에겐 뭐예요? 아직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한다 그러면요. 내가 더 복음을 알아야 돼.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고민하셔야 돼요.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실제로 우리 따라가야 돼. 뭐 저 내용 우리 수없이 들었지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고 정신이 없어. 진땀이 나고 정신이 없어. 이거요. 지금 어둠의 세력이 실제 여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말로는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됐고 마귀도 벗어났어. 아니요. 지금 당하고 있는데. 자, 저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잖아요. 자, 요게 멸하시며를 봐야 돼요. 자, 마귀를 멸했대요. 그럼 마귀를 멸했다면 마귀가 없어진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서 마귀를 멸했다는 의미는요. 마비시켰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능력을 마비시켰다는 뜻입니다. 또는 무장해제시켰다는 겁니다. 마귀가 무기가 많았어요. 그 무기를 예수님이 다 빼앗았어요. 지금요. 마귀는요. 무기가 없어요. 무기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마귀에게 당하지요? 어떤 사람은 미쳐있고 어떤 사람은 눌려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의기소침하고 어떤 좌절하고 소망을 잃고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도 그래요. 자, 그래서 왜 저런가 하면 지금도요.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는데 무기는 없어요. 뭐로 활동하는가 하면 거짓말로 활동해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왜 공포가 있고 왜 두려워하고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운이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열심만 있지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피해를 입게 합니다. 뭘로요? 거짓말로. 그게 공포를 줘요. 그게 겁을 주고요. 뭔가 너 해야 돼. 그렇게 압력을 넣고요. 뭐 나는 뭐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봐. 그걸 속이고요. 아주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마귀는요 무장해제 당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마귀는요 무기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해요. 뭐 때문에? 저 거짓말하니까 저 거짓말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저게 걸려요. 왜?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무장해제된 마귀를 더 이상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놈 밑에 종로도 할 필요 없어요.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무장해제됐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거짓말을 이기려면 뭐로 해야 됩니까? 예, 진실을 알면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랬습니다. 자, 봅시다.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자, 저기서 근신하라는 게 뭔가 하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세 번역에 보면. 자,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랬어요. 자, 이 마귀가 지금 두루다녀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안 삼키려면, 삼키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이 전 나와 있잖아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면 돼요. 진리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서면 돼요. 그리고 뭐 해요? 그놈이 다가오면 야, 이 거짓말장에 떠나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근신하고 깨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저 이미 잡혀먹은 거는 건들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와서 공격해요. 그놈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뭐 한다고요? 좀 거짓말에 넘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삼키려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사람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사실, 진실,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서 사실이지만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굳건히 서면 그리고 대적하면 그놈은 나가 떨어져요. 근데 저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 무장이 안 돼 있어서. 자, 그래서 사탄의 본질이 이미 패배하고 무장해제된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적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예. 자,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주면 거짓말은요 두려움을 느껴요. 겁을 먹어요. 예, 그놈은 그렇게 거짓말하니까. 근데 이 거짓말을,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으면 두렵지 않아요. 야, 이 거짓말쟁이야, 떠나가. 나 너 말 안 들어. 이 어디 거짓말 갖다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혹시 몰라. 이러면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진리를 선명히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 두려움이 오는 순간 우리는 벌써 바늘에 찔렸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바람이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약간 담대하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예수 이름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말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담대해지면요. 그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 로마 그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막 이러면 죽어갔어요. 근데 그 어떤 때는 막 울고불고 막 도망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어요. 왜요? 지금 몸은 죽지만 내 영혼은 지금 잠잔다. 이걸 아는 거예요. 잠자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요. 그래서 그들의 표정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도리어 그 상황에도 찬양하며 온화한 마음으로 온화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얼마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저는 평강을 누려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에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싸우시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요, 사단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놈을 이겼어요. 무장해제시켰어요. 우리를 건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사단과 싸울 필요 없어요.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저 사단과 싸우라 그랬잖아요. 진리로 얘기하라 그랬죠. 이 떠나가라 이 더러운 놈아. 거짓말하지 마. 우리 진리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놈하고 뭐 주먹으로 싸우든 뒹구든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환경은 우리 눈에 막 들어오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요, 사단은 환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럼 뭐라 그래요? 득달 같이 와서, 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지 않냐? 너 그렇게 하니 하나님 너를 사랑하겠냐? 이렇게 공격해요. 어떻습니까? 맞아.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말씀을 봐야 되고, 더 뭐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이러니까 이 꼴 당하지.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정리했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단 밑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죄를 져도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그 별 문제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 가져가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사단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 질서가 그래요. 하나님이 너 죄 지었지? 가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지난번도 설명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 야단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건 신경도 안 써요. 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다만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선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겁먹어. 하나님 혹시 또 이래도 야단치는가, 다리를 분드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우리의 죄 짓게 만들어 놓고 죄의 유혹을 주고 우리가 죄 지으면 또 흔들어서 자꾸 키워나가면서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환경과 환경이 여러분이 걱정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날 보호하셔. 여호와 나의 목자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감각으로 많이 살아요. 이 땅을 사는데 감각으로 주로 살잖아요. 보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걸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 오감에 의해서 감각으로 다가오는 그 어떤 느낌들이요, 강렬해요. 사단은요, 그것을 무기로 삼아요.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동창을 만났는데, 아, 이 친구 말이야, 차도 그냥 외제차, 뭐 벤츠 저거 더 가는 어떤 차를 막 끌고 와서, 야, 너 누구 아니야? 그래서 맞네, 야, 오랜만이다 했는데, 나중에 헤어지고 나니까, 아, 내 인생이 뭐야, 나는 뭐 하다가 티코 하나도 못 샀냐, 이런 생각. 이게요, 감각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와요.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 그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야, 너는 이 땅에서 뭐 돈 좀 있다 하지만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살고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이게 딱 우리에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너 권세 있다고? 야, 권세는 그냥 금방 사라져.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의 권세를 줬어. 이런 진리를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요, 환경과 감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속에 공격을 넣어가지고 불신하고 의심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으로 싸우셔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그렇게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장하여 있을 때, 진리를 알 때, 그게 여러분의 무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하면 딱 치는 거예요. 야, 거짓말 떠나가. 이게 진리야. 그러면서 더 이상 그놈이 공격 못해요. 왜? 진리를 아는 사람을 건들면 시간 낭비죠. 그래서 어떤 주제든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해 갈 때 여러분은 더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예요? 치유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치유. 왜? 여러분 살아가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뭐 돈 없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몸 아프다 그러면 더 벌쩍 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자꾸 알려준 거예요. 이제는 그 정도는 여러분이 무장이 됐을 텐데 정말 머리로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붙들고 싸우셔야 돼요. 그거 한번 싸우고 나면요.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그러면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두려움 사라져요. 그리고 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야, 맞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말씀을 찾아가요. 제가 또 가르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바른 다른 영역도요.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찾아간다고. 왜? 제가 다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깨달으려고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상황을 아니까 여러분의 제가 몇 수년 수십 년 동안 같이 생활하니까 여러분의 상황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맞는 것 우선순위부터 지금 그런 자료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설교할 수도 있지만 왜 책을 갖다 하는가 하면요. 설교는 여러분 한 번도 그 잊어먹잖아요. 그러나 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리어 책을 갖다 해요.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 제가 정리해서 하면 좋은데 책까지 하면 좀 창피스럽잖아요. 목사가. 남의 책 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의자로 지금 하려면 저기 준비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단은 무장해제 됐잖아요. 근데 그놈은 무장해제 안 된 것처럼 무기가 있는 것처럼 막 겁을 주고 막 덤벼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겁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놈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로 여러분이 싸워가야 됩니다. 믿음의 말로.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 다섯 가지는 방어무기고요. 공격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 방어무기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날 구원했어! 이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알아야 이게 군인들 보면 허리띠 있잖아요. 허리띠에도 뭐예요? 물통도 달고 수류탄도 달고 실탄도 달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활동하기 좋아요. 딱 걸고. 이 진리가 여러분 무장의 허리에 딱 장착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기를 갖다 걸고 달리는 거예요. 대검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흥배. 총을 쏴도 어떻다고요? 방탄이 돼. 의의 흥배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심장을 보호해. 의의 흥배. 그 의의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겼다. 아까 로마서 4장 25절에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여겼다. 내 의의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 내가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의의 흥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 저놈이 공격 올 때 믿음으로 탁탁 막는 거예요. 야,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 진리는 이래. 하면서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열심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전할 때 여러분이 힘이 돼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가르쳐 볼 때요.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쳐 보면 공부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것도 달라요. 또 새로운 차원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준비도 안 되는데 나를 시켜달라 막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계속 못한대. 그러지 말고요. 가르치면 힘이 있어요. 한번 해보면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공정유무기가 뭐라고요? 말.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 이게 공정무기예요. 다른 거는요. 다 방어만 해. 방어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공격을 해야 이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문제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요로요란 문제고 내 진리가 이거니까 이걸로 너 막아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아무리 매달려도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오는 지혜를 얻든지 말씀을 깨달으면 그걸로 여러분이 선포하면 환경 끝나요. 환경 있어도 넘어가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무장하는 게.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했어요. 여기 말씀을 로고스입니다. 자, 레마가 아니고 로고스인데요. 자, 봅시다. 어린 양의 피. 이건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정리했고 나를 의롭게 여겼다. 이걸 무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여러분이 입으로 저 진리들을 말할 때 이겨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이 믿고 무장하면 이기고 또 하나 무기가 뭐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진리들, 이 영적인 진리들을 여러분이 말로 해.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적에게 말해. 야, 이게 진리야. 떠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저렇게 싸워 이겨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저렇게 싸워라. 길을 제시했어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자, 저기서 뭐라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얘기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정리해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사람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예전에 죄 지은 것도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기억도 안 해요. 동의서에서 뭔가 받아다 내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에게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가타부터 안 해요. 왜? 과거, 현재, 미래 다 정리했기 때문에. 다만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 밑에 들어간다고요. 사단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휘어나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하고 하나님 옆에 정리된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떠나가면 돼요. 그러면 사단 밑에 있던 게 벗어나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과 의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제는 사단도 이기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날 그대로 다 인정하시고 받아들인다. 이걸 여러분이 무장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직분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적 승리를 하려면 사단에 이제 무장해야 되는 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승리에 동일시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승리에 동일시해야 되는데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의해서 정복됐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갔고 가서 이겼습니다.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줬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몽땅 짊어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다 털어버리고 그 대신 지옥에 가서 정리하고 싸우고 승리해서 와가지고 뭐예요? 우리 보고 뭐예요? 그대로 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줬어요. 예수님과 같은 권세예요. 그래서 동일한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얘기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만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렸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 내용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졌던 권세 능력 그 나에게 그대로 주셨구나. 그럼 나한테 그 권세가 있네. 이걸 늘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거기는 뭐예요? 각종 저주 다 이기는 권세예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속사에게 동일시함으로써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근데 저걸 안 믿으면 승리가 안 되죠. 나는 늘 힘이 없는 걸로 알잖아요. 자,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 계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봐요. 자녀로 봐요. 예수님과 똑같은 자녀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 안 하지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데 아, 내가 이렇게 못 살았네 하나님 나를 미워할 거야 아니라고요. 저쪽 안 당해요. 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율법이라는 법이 우리와 상관없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덤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냈어. 그리고 죽었어. 그래서 국세청에서 묘지에 가가지고 야 이놈아 세금 언제 낼 거야 합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법이 병력법 국세청 그 법 그게 셉니다. 그게 최고로 셉니다. 가장 우선입니다. 그게. 근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능력이 없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저 율법이 가장 셌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이 죽어버렸어요. 율법이 이제 우리를 저촉 못해요.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율법이 죽은 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게 동일시예요. 우리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면 예수님이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입니다 저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돼 산다. 그럼 예수님이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내가 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귀하다 그럽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 진짜 믿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요. 우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 우리 교회 누구는 사랑하지만 나는 좀 덜 사랑할 거야.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예. 자, 새로운 비전을 넣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하여 드디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이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거듭났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시킨 그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여행 가면 오늘날 심리학에서는요. 심리학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아름다워. 너는 승리자야.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야, 너 괜찮아. 너 승리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밑도 끝도 없이 뭘 근거로 하는지 그냥 해요. 그거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체면 걸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하나님이 영적 진리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심리학에서 세상 심리학에서 혼의 영역을 자극시켜서 너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말하다 보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렇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자꾸 되뇌이고 되뇌이고 하면 뭐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습은 비슷해. 쉽게 말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야. 쉽게 말하면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이런 사람 될 거야. 될 거야. 이러면 그런 사람 되는 것처럼 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도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잘 못 깨닫는 사람은 뭐 세상과 다를 바 없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거기에 원인과 결과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안에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끄럼도 없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혼의 영역이고 우리는 진리에 근거해서 하는 복음이라고요.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제가 얘기했다고 그냥 따라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계에 제시되어 있는 근거와 그걸 바탕으로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그러면 나 승리자입니다. 그럼 승리자입니까? 아니에요. 왜 승리자인지를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를 이겼고 이런 근거로 여러분을 믿고 말 따라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과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무조건 주문이듯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해도 여러분 그걸 개의치 마세요. 왜? 아, 나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그 말로 근거로 해서 나는 누가 뭐래도 신경 안 써. 하나님 날 인정하는데 이렇게 서서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도 어떻다고요? 막 무시하는데 자기만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그게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사고 방식이. 우리는 뭐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거가 확실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릅니다. 세상과.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어요. 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우리 생각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또 잊어먹었지만 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늘 하면 여러분에게 막 두려움이 오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의 생각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대로 안 살 거야. 난 진리로 살 거야. 이렇게 자꾸 무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걱정시키고 할 때 어떻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고로 끌려갈 때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상속자야. 이 땅의 대리자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은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복음을 잘 알고 있으면 복음이 아닌 것은 쉽게 구분이 돼요. 그러나 문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적용해야 하는데 아직 내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 기미가 없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객착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예 안 되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저렇게 돼요. 과정이 있어요. 가는 길에 과정이 있는데 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조금씩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갑자기 그냥 막 공격을 당해가지고 위축되든지 낙심하든지 이렇게 막 끌려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과거의 상처라든지 과거의 어떤 환경들이 지금 내 속에 아직 여기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저렇게 우리는 담대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 그렇게 나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쪼그라들어. 실제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이게 안 되네. 요게요.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 속에요. 요런 것이 깔려있는데 내가 의식 속에는 몰라야지. 하나님 앞에는 해결됐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아직 믿음으로 안 일어난 거예요. 뭐로? 견고한 진에 눌려가지고. 근데 내가 그걸 몰라. 그래서 어떤 환경이 벌어지면 말씀을 막 외치고 고백하고 했는데 안 돼. 그럼 뭐예요?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비춰줘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여러분 부셔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이 거짓말이 들어있었구나. 내가 이걸 계속 믿고 있었구나. 이렇게 딱 들춰줘요. 그걸 여러분 파쇄해야 돼요. 이게 돼요. 그거까지 들춰내야 돼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한 예를 들게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건의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거는 병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해당돼요. 이게 예시예요. 병에 대해 연결해놨지 모든 삶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씀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얘기해요. 그럼 나아야 돼요. 근데 안 나.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내가 말씀을 적용하는데 왜 이러지? 자, 내 마음과 의지로는 용서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나는 한 것 같은데 말씀대로 했어. 근데 아직 여기서 뭐예요? 뚜껑이 안 열린 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 그래서 깊은 곳에서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로 깨끗하게 치료되지 않는 상처나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고요. 내가 아직도 성령과 긴밀하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도 잘 못 듣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아직 들춰지지 않았어요. 자, 말씀으로는 다 해결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가르친 대로 말씀대로 치유됐다. 주님이 다 질병 치유 갔다 얘기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고민해야 돼, 이걸. 왜 안 되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내 속에, 내가 믿음으로 했다 그러지만 아직도 내 속에 불신이 여기 숨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뭐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속 싸우면서 성령이 그 의대를 구하다 보면 오, 요거구나 하고 성령이 비춰줘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다 해봤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진짜 고민이잖아요. 돼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뚜껑이 안 열린, 비춰지지 않은 숨어있는 불신이 요 속에 숨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예가 있어요. 내가 아직도 문제 있고 시기 질투하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들춰내면 창피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자신 있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 이제 새 사람 됐기 때문에 결별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하려면 창피스러워. 아, 저 사람 나하고 뭘 할까? 그래서 안 해. 그럼요, 계속 그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 나는 이제 진짜 새 사람이야. 내가 결별했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이랬는데 용서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난 새 사람이라는 증거를 확실히 붙드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의 길로 가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해. 말로는 해. 근데 여기 치부가 될까 봐 안 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이 조금 걸리는 게 있거나 그러면요, 빨리빨리 고백을 하세요. 정리하세요. 그럼 자유해져요.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